명절 연휴에 모 지방 방송사에서 방송한 어른 김장하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시중에 잔잔한 감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에서 남성당 한약방을 운영해 오신 금년 79세의 김장하 선생에 관한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분은 한약방에서 머슴살이를 시작하여 어깨 너머로 한약 공부를 했고 국가의 자격고시에 합격한 다음 경상남도 사천과 진주에서 한약방을 운영해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번 돈을 주로 장학사업에 대부분 사용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의 도움을 받았는지도 아는 사람이 없지만 그는 일생 자랑 한번 하지 않고 수많은 학생들을 지원했습니다. 그분은 아픈 사람에게서 번 돈을 함부로 쓸 수 없다라며 사회 환원에 나섰습니다. 돈은 똥과 같은 것이어서 쌓아두면 구린내가 나지만 흩어뿌리면 거름이 된다라며 장학사업에 헌신했습니다. 나중에 도움받았던 분들이 찾아와서 갚겠다라고 했을 때 갚으려면 사회에 갚으라고 가르쳤습니다. 많이 도와주셨는데 훌륭한 사람 못 돼서 죄송합니다라는 제자들에게 세상은 보통 사람들이 다 움직이는 거라며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는 초심을 잃지 않고 지난해 약방 문을 닫을 때까지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분은 젊어서 가졌던 자기 삶의 꿈을 일생 실천해온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뜻을 마음에 품었으나 이루어낸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선한 뜻을 품었지만 이루고 실천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세상살이가 힘겹고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칭찬받는 삶을 사신 분들도 돌아보니 많이 부족했다며 스스로의 한계에 대하여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우리 보통 사람의 한계가 아닐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말씀을 읽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사역을 다 마치신 다음에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토본 메우드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극단적인 만족과 성취에 대한 희열을 나타낼 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천지 창조하신 모든 사역이 원하시고 설계하셨던 대로 매우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하나님 스스로의 만족의 표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숨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맡기신 모든 사역을 완벽하게 성취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만족한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도 보시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시는 일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과 같은 인물들이 또는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사용된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한두 마디 다하거나 한두 문장으로 표현할 수는 절대로 불가능한 광대한 내용이지만 성경에서 그 윤곽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 6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에서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였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에서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함께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정의와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가르쳐 줍니다. 자주 후배들을 만날 때 목사로 살아가는 사람 지성인이 될 터인데 그 지성의 3단계가 있다라고 말해줄 때가 있습니다. 상식의 단계가 있고 그 위에 교양의 단계가 있고 그 위에 신학적 전문 지식의 단계가 있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만약 상식과 교양에 이르지 못한 자가 학문적 지식을 섭취했다고 해서 그것이 세상에 유익하지는 결코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신앙이 없으면 그 위에 세워지는 그 어떤 것도 의미 있는 가치와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을 뿐더러 마치 그것은 바벨탑과 같은 것이어서 결국은 자신과 세상에 해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하나님 없는 문명이나 발전이나 예술이 얼마나 인간 사회에 해악을 끼쳤는지를 많이 보고 배웠습니다. 모든 건강한 것의 첫 출발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개인도 국가도 인류 사회 전체도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함께 누리는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 나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마음 자세를 어떻게 갖추는 것이 좋을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에서 함께 배워보십시다. 먼저는 많은 저항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는 언제나 반대와 저항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천하시려 했던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목숨을 대속 제물로 바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에도 여러 차례 주님께 많은 종류의 저항이 다가왔습니다. 그게 세 차례가 있었다고 보는데 첫째는 공생의 시작 직전에 사탄이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했던 일입니다. 둘째는 십자가를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를 통해 다가온 저항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예고하시는 주님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만류했습니다. 마지막은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실 때 그의 내면에 찾아온 시험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 종류의 저항을 다 물리치시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바쳤던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에도 여러 종류의 저항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3장은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았던 바울 일행이 첫 번 전도 여행을 감당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그 여행 과정 속에서 많은 저항에 직면하게 되는데 첫째는 헬라 문명과 토속 종교들의 저항이었고 둘째가 유대인들의 격렬한 반대와 박해였습니다. 13장 8절 말씀 보시면 토속 종교 세력인 마술사들이 회방하여 믿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50절 말씀에는 유대인들이 주민들을 선동하여 반대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13절 14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라고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출발했던 바울 일행이 구브로 즉 사이프러스 전도를 마친 다음에 다시 배를 타고 내륙으로 진출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섬으로 가서 전도하고 바보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내륙의 도시인 버가에 상륙했고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평범한 전도 여행 경로처럼 보이지만 이 두 구절 속에 많은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버가에 도착해서 생긴 가장 중요한 사건이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이란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 다락방의 주인이었던 마가 요한을 말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왔고 전도대에 합류되어서 출발했는데 고령의 사도들만 남겨둔 채 젊은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내부에 심각한 갈등 양상이 있었음을 암시해 줍니다. 혹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의 부잣집 아들이었던 마가가 전도여행의 고생을 견디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조기에 돌아가 버린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마가의 집은 매우 부잣집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있었던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을 보면 그 큰 방을 가진 대저택이 예루살렘에 흔치 않았을 것입니다. 마가 집은 그렇게 부잣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여행의 고생을 감당하기 어려웠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장 36절 이하에 보시면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려 했을 때 바나바는 마가를 수행시키자 하고 바울은 결사반대에 두 사도가 심히 다투다 결국은 결별하고 만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럴 만큼 버가에서 마가가 돌아가 버린 일은 내부적으로 큰 충격과 갈등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전도팀이 치명적인 분열 양상을 보인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어려움이 더 있습니다. 새로운 전도지를 찾아갔는데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었다 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바울이 처음 선교사로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과 구별하여 새로운 지명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은 행정구역상 갈라디아에 속해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3절 말씀에 바울이 갈라디아에 처음 가게 된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너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했습니다.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 지방으로 간 것이 병이 생겨서 치료와 요양 때문에 갔음을 밝혀줍니다. 전도팀의 지도자인 바울이 병들었다는 것은 전도팀 전체에 상당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처음 도착했던 곳에서부터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면 해발 1000m가 넘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 했습니다. 병약한 바울이 이 산맥을 넘어가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상황 가운데 13절 14절 말씀해 보시면 버가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버가는 이 지역 밤빌리아 주의 수도였습니다. 이곳의 로마식 원형극장은 12,000명 수용 규모의 큰 것입니다. 대체로 로마 제국 안에서 원형극장을 지을 때 그 도시 인구의 10분의 1 정도를 수용할 크기로 짓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도시는 인구가 대체로 10만 명은 족히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큰 도시 이 주의 수도에서 복음 전하기를 생략하고 다음 도시로 넘어갔다는 것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팀 내부의 분위기가 전도할 만큼 성숙되어 있지 못했고 바울의 병세도 심상치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미신적인 토속 종교들의 저항이 있었고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고 팀은 분열되었고 바울은 병으로 고생을 했었고 그 앞에 걸어가야 될 길들이 매우 험악한 산맥길 등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그 앞에 닥쳤는데 그런 상황이 닥쳐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지 간에 지도자로서 바울은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해내고 새로운 전도 역사를 만들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하여 육체의 혈기로나 사람의 지혜로 상대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영적인 대응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습니다. 사람이 혈기와 분노 등으로 대응하지 않고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대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2절 말씀에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자 했을 때 예상치 못했던 여러 종류의 사건들이 생겨날 수 있고 많은 반대와 저항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고 지혜롭게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일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이 모든 일을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영적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 길을 가로막는 여러 종류의 어려움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길을 믿음으로 능력 있게 걸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바울이 이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순수한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다는 점입니다. 비시디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유대인들이 회당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말씀 전할 기회를 얻어서 바울이 매우 긴 설교를 하게 됩니다. 16절에서 41절에 기록된 이 설교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2장의 베드로의 설교나 7장의 스데반의 설교보다 훨씬 더 짜임새 있고 복음을 탁월하게 전도해내는 능력 있는 설교였습니다. 긴 분량의 설교인데 내용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17절 이하에서는 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약설한 다음에 결론 맺기를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했습니다. 구약 역사 전체 결론이 예수가 오신 것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시다라고 힘주어 강조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했습니다. 이 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결론 맺기를 38절 말씀에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39절 말씀에서는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는 다른 내용을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는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복음의 핵심을 증거할 뿐입니다. 이 십자가 예수를 전하는 것에서 더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이 은혜의 말씀만 핵심으로 가르치고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말씀에서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매우 단순하지만 순전한 복음의 말씀만 강력히 붙잡고 이 말씀만 전하고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전한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이 복음의 바탕 위에 반드시 든든하게 서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경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과 4장 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에서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이 해석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시키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지도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역시 오늘 말씀 중에서 긴 설교를 했지만 핵심과 초점이 매우 선명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그분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구원 얻는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 위에 서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하루하루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에 선들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서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숭고한 지점은 타인을 위한 헌신과 희생에 있을 것입니다. 보네퍼 목사님 이것을 이끌어 타자지향의 삶이라고 그의 저서 나를 따라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이런 내용의 삶이어야 신앙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며 이런 내용의 삶이어야 인간의 존엄을 나타내는 삶이다라고도 설명합니다. 결코 신앙인의 삶은 이기심의 충족을 축복으로 생각하거나 값싼 위로만 구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따라오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던 사도들의 뒤를 따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출발은,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되었다라는 이 든든한 반석의 믿음 위에 서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고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재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하셔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숭고한 삶의 주인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된 이 든든한 진리 위에 우리 스스로를 견고히 세워나가는 축복이 함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비시디 안도교에서의 전도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도자들과 강력하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전도팀 내부에 갈등과 분열이 생겼습니다. 지도자인 바울은 병들어 고통이 심합니다. 가는 곳마다 전통 종교 미신 유대인들의 반대와 저항이 극렬합니다. 이 상황에서 그는 현상 하나하나에 집착하지 않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성령으로 극복해 나갑니다. 오직 예수라고 하는 순수한 복음만 붙잡고 그 복음만 전하기를 위해 전력을 다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가 말씀 전거를 마쳤을 때 기적같은 반응들이 생깁니다. 4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와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했습니다. 44절 말씀에는 그 다음 안식일은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고 했습니다. 48절 말씀에는 이방인들이 말씀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결과는 상상하거나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이 두꺼운 헬레니즘 문명권 다양한 종교 세력의 저항을 뚫고 전도팀 내부의 갈등과 지도자 병세를 극복해 나가고 그러면서 이런 열매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결과였습니다. 이건 정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금요일 아침 새벽 기도의 말씀이 여호수아 10장 말씀이었습니다. 줄거리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의 산지, 남부 네게브의 사막지대, 해변의 평야지대 등을 순식간에 점령하고 남부지역 다섯 왕의 동맹을 격파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2절에는 이 남부지역 전쟁의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습니다. 물론 그들도 치열하게 전투하고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배후의 하나님은 더 강력함과 간절함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친히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결론은 하나님이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남부지역 다섯 왕들의 동맹은 이스라엘로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있는 세력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께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싸우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기록한 여호수아서의 전체 결론이 하나님께서 싸우셨다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장 5절 말씀의 사도 바울은 자기를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육체가 편안치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했습니다. 육체 질병이 있었고 사방에 환난이 있었고 안과 밖에 다툼과 두려움이 그 삶을 지배했습니다. 말씀 그대로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는 상황이 매일처럼 연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전하면 말씀 더 들려달라는 사람들이 쇄도했습니다. 말씀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흥황하게 만들어 나갔고 하나님의 나라가 끝없이 확장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바울이 지금 전도했던 비시디아 안덕을 비롯한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훗날 터키의 지금 터키의 동쪽 지역으로 진출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교회가 아르메니아 교회입니다. 이 아르메니아 교회는 세계 역사상 가장 먼저 기독교를 국교화시킨 교회입니다.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는데 아르메니아는 301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합니다. 이런 역사가 사람의 생각대로 된 일이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아르메니아 교회는 이슬람 사회 속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지만 꿋꿋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용감한 교회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비시디 안디옥 전도가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행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역사하심으로 상상 못할 역사들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훗날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심지어는 갈라디아 2장 말씀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삶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맡겼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셨다는 것이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기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를 섬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환난과 시련 중에서라도 말씀 붙잡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담대히 우리 삶의 과제에 도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일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담대히 믿음 가지고 용감하게 새롭게 출발하시는 온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발걸음마다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